오늘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또 전능하신 신이시니까 기억하시는 것,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할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기억한다, 어떤 것을 기억한다고 할때 여러분 어떤 것을 좀 기억하십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중요한 것, 내 인생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나 또 오래도록 남겨두어야 할 것들을 좀 기억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특히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왜 어떤 것을 기억하셨고 왜 기억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제목을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셨다 또 기억해 주신다라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가 1장 1절에서 보여지고 있죠. 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1장에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때, 그리고 7장에 보면 다리오 왕 4년 때, 다리오 왕의 초창기 시절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오 왕, 다리우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왕위에 오른 지 2년여 동안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통치 약 3년 정도가 지나서 안정기로 들어서는 시기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집권을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을 취해가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은 그 다리오 왕의 분할 구역 중에 하나에 속해 있었던 한 지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의 그 집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다 같이 안정적이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안정은커녕 평안조차 잃어가고 있는 시대였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귀향한 백성들은 포로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메시아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겠다,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선포하던 약속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분명히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메시아 왕국이 다시 재건되고 우리는 이제 다시 잘살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귀향한 지 20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국이 눈에 도래할 것 같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조차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에 초조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언들과 선포들에 대해서 과연 저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다시 성취될까? 이런 불안감과 불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이들이 농업에 의존했고 또 어떤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귀환한 사람들과 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잘 살 수 있는가? 또 혹은 그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 사람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흡수해서 우리를 어지럽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진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사마리아의 행정본부를 두었던 페르시아 자치구역의 일부에 속했다가 귀환 이후에 자체적으로 총독과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설정되면서 사마리아의 근거를 두었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또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했고 그것을 회방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또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그 어려움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상황, 그것이 바로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스럽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조들이 꾸준히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의 선조들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했다는 사실은 또 사실 선지서 전반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요즘 매일 2부 예배 때 살펴보는 예레미야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스가랴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회개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옛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다.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옛 조상들을 향해서 심히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스가랴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심히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고 했는데 스가랴는 왜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은 옛 조상들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한 이 현 세대들을 구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분하는가 하면 옛 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심판받게 되었지만 이제 여러분도 그 진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 세대에게 조상들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구분을 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조들은 그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되었지만 심판받았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기 때문에 현 세대 이스라엘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길은 회복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크게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악한 길, 그 악한 행위로 인한 범죄에서 범죄를 그들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또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심 두지 않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였다고 4절이 말씀합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 범죄했다라고 할 때 이 길과 행실,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속적이고 꾸준히 진행되었다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의 예는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위선적으로 자기 의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던 돌아오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함께 묵상하는 예레미야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청년의 인애, 내 신혼 때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의 언약 관계로 하나님이 설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가 설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광야에서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진 않았고 불평과 원망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성실함이 있었다고 기억해 주셨지만 예레미야 2장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바알을 쫓아갔고 우상들을 쫓아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풍요의 신 바알을 쫓고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힘주는 사람, 나에게 모든 풍요를 주는 그 신을 쫓아가면 되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이 빠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남편이신 그분께 돌아오라고 권면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옛 조상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 언약관계 속에 쫓아가야 할 그들의 사랑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원하는 대로 풍요를 쫓아 더 좋은 것들을 쫓아 눈에 보기 더 좋은 것들을 쫓아갔던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를 거부하고 남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조상들처럼 심판과 진노로 향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4절 말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가를 말씀하신 4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르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죠. 조상들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이미 죽었고 없다.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것을 전제를 하시고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결국 이 질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옛 조상과 선지자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떤 길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대충 쭉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들이 잘못한 건 없는데 하나님의 말과 법도들이 임했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우리 그냥 눈으로 볼 때 그런 의미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새번역으로 번역된 이 말씀을 보면 마침내 형벌을 받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그 죄의 대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몰락과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가랴는 오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는 영원하냐라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다. 조상들과 선지자들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다. 결국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광대하셔서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수납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변화되게 불러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지만 눈에 보기 좋은 것들 혹은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 범죄한 그대로 내가 다 망하게 하겠다. 더 이상 나에게 돌아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하셔서라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범죄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돌이키게 하시는 분, 그저 조상들을 찾고 또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기억하면서 망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제발 나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래, 나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억의 방법 중 행동을 가장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랑하기에 과거를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잘못된 모습을 볼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그대로 살아버려라 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해주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겠지만,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다시 한번 나에게 마음을 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낼 힘을 주시기를 위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같이 함몰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은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고 또 다시 한번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 주님 앞에 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신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